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변하지 않고 말하는 주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항상 변하지 않고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지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쫓겨났지요. 또 로세처가 왜 소금기둥이 됐을까요? 왜 소금기둥이 되죠?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랬는데 욕심이 남았어요. 미련이 남았어요.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그렇죠? 또 요나는 왜 처절한 고통을 겪게 되지요? 요나가 처절한 고통을 왜 겪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처절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던 거지요. 따라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순서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몇 가지 오늘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줄 알아서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만이 복을 받는 줄 아셔야 돼요. 복을 받는 줄 알아서 정말 철저히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렵지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해 동안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한 해 동안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그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 지파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졸지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왜 갑자기 졸지에라는 단어를 제가 붙였냐면 그만한 자격이 없었거든요. 왕이 될 만한 어떤 실력이나 왕이 될 만한 어떤 집안의 내력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참 부족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졸지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을까요?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보면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1절 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15장 11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얘기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그가 돌이켜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고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왕 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지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23절 말씀을 보세요. 23절 중간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어떤 이미지로 쓰고 있냐면 버려짐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버려짐. 바로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버렸다. 결국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놔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버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를 잃게 된 결정적 원인이 뭐냐? 불순종했기 때문이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면 버려지는 거래요. 버려지는 거.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엄청난 왕적 권위를 가진 탁월한 은혜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는가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사울이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을까? 따르지 않았을까? 그것이 뭘까? 성경의 말씀에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 엄히 심판하셔요. 대충 용서하고 봐주지 않아요. 술렁술렁 넘어가지 않아요. 너무도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면 아말렉을 지금 가서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들의 있는 모든 생명까지도 다 죽여라. 죄에 대해서 대단히 무섭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더 이상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대적했던 그런 족속들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완전히 진멸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 철저하게 그들에게 이 공의를 시행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15장 15절 중간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떤 핑계를 대는지 아세요? 아하, 남겨놓은 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지요?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은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겨놨어요. 남겨놨단 말이에요.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가 왜 남겨놨을까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좋은 것까지 없앨 필요가 있겠는가? 요거 남겨놓으면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된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 의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면 불순종한 일이 된 거예요. 불순종한 일이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 배경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사울이 핑계 삼아 변명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마치 자랑스럽게 얘기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옮기든지 내가 해석하든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번번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결정하여 진행하다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에 의해서 진행하다가 그 일에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인간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세우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고 의인될 수 없기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역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면서 또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는 척할 때가 많아요. 아니, 처음은 순종하는데 중간에 변질이 돼서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순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힘든 일에도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척만 했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한 70%나 80% 정도 순종하고 20%는 순종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척 하지 말고요. 60%, 70%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불순종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되 중간에 교만하지 말고 중간에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삶의 내용입니다. 순종하되 중간에 교만하지 말고 중간에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순간순간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애쓰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뒤돌아보면 순간순간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거죠. 사울은 어릴 적부터 외모가 아주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모적 모습들도 탁월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천지를 두루다니면서 찾을 만큼 대단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 사무엘의 평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에 대한 사무엘의 평가는 뭐였냐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얘기하죠. 처음에는 사울도 역시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사람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자신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왕으로. 예. 그런데 왕이 된 지금은 어때요? 왕이 된 지금은 어때요? 성경 말씀 19절 말씀해 보세요. 19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았대요. 탈취하기만 급했대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했다 얘기하는 거죠. 변질된 거예요. 교만에 빠진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사울이 그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왕이 될 때는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길 만큼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대단히 순종적인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엉뚱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변명을 하지요. 변명을 해요. 24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가 변명한다고 꺼낸 얘기가 요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이게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하는데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진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것만 늘 경청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일만 다 진행하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도 않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큰일 나고 여러분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가 처음부터 망가진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교 갈 때는요 다들 뜨겁습니다. 보름마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내 생명 주께 드리리라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으로 불타올라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 목회는 잘합니다.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눈치만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 망가진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망가진 목회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귀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누구 때문에 말이지 내가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고.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돼요. 교회에 오시면 다 죄인들만 모인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사람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셔야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귀와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에게 고정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주어진 권력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울에게 왕 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17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것을 새까맣게 까먹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끝까지 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요, 좀 할만하다고 할 때, 좀 갖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마치요, 물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듯이 교만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만이 꽉 차 있어서. 여러분,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 앞으로 쭉 가면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막 두렵고 막 그래서 이탈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도착을 못하게 됐을 때 그래서 스스로 임의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오직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임의로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인해서 당신의 왕위의 자리를 폐위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엎드려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더구나 사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전쟁에 이깁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울이 전쟁에 이긴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이 놓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여전히 그렇게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은 교만에 싹터 있는 그 사울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요, 어쨌든 전쟁에 이기고 무엇을 합니까? 사울이요. 15장 12절 중간절 보세요. 15장 12절 중간절 보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무슨 짓 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왜 사람이 기념비를 세웁니까? 왜 사람이 기념비를 세우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서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자기 힘으로 이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보세요. 사무엘이 왕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철저히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교만한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다음에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나를 높여달래요. 말이 됩니까? 더구나 또 뭔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죠. 아, 이제 철 들었구나. 사울이 이제 철 들었으니까 야, 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야. 아니요. 지금요,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어떤 뉘앙스냐면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자리를 빌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깔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사울이 사무엘을 우습게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혹 잠시 잠깐 불순종의 길을 갔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잠시 잠깐 불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혹 잠시 잠깐 불순종의 길을 갔더라도 속히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물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사울이 또 뭐라고 합니까? 15절입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울이 실수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까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까먹은 거예요. 내가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것을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착각할 때가 뭐냐면 무언가 더 많이 소유하면 누릴 것이라고 하는 거짓된 메시지에 속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불행하다 하죠. 돈 없으면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불행하다 생각하게 하지요. 속고 살지 마십시오.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밖에 가서 자연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게 창조되었는지 바라보세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격해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공기를,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더불어 둥글게 앉아서 정겨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안에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속고 살아갑니다. 무언가 많이 소유해야만, 무언가 많이 누려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늘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시간이 없다. 내가 바쁘다, 바쁘다. 그래서 그 바쁨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날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날마다. 여러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여유 있게 시간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할 일이 너무 많다.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교인들 두루 살펴야 될 일도 많고 행정일도 많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 쉬기로 결정했다. 바쁨의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않고 멈추어 서서 여유 가운데 해야 될 그 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유를 갖게 되고 그 여유를 통해서 보다 더 힘있게 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바쁘다는 거짓된 메시지에 속아서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혹 여유가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바빠야만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국 자신에게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에게 여유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까? 우린 무언가 소유를 많이 하면 누릴 것이라는 이 거짓된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울은 바로 그 거짓된 메시지에 속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더라도 좋은 것들은 취해야 내가 살 수 있다,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자신이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우선 그는 핑계거리를 찾지요. 첫째, 핑계거리를 찾아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게 핑계거리.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잘못된 원인을 백성들에게 돌리죠. 백성이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이게 모든 책임의 잘못을 나한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말의 표현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에 빠져 있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특히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대단히 엄격하시다는 얘기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또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분향을 자신이 임의로 진행하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예배를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의 소유를 더 늘려가는 데 있어서 그저 예배라고 하는 이야기만 꺼내면 하나님도 뭐라고 못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것들을 다 취한 것입니다라고 라는 그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때라도 사무엘의 이 지적을 들었을 때 이때라도 사울이 불순종함을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랬다면 어땠을까요? 대개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오늘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특징과 동일합니다. 먼저 핑계거리부터 찾습니다. 변명거리부터 찾지요. 그 다음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거다. 그들이 가져온 거다. 이렇게 변명을 가지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져요. 이것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핑계를 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가운데 사울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가 잠시 잠깐 불순종의 길을 갔더라도 속히 순종의 길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중간절의 말씀에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당장에 납작 엎드렸어야 맞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24절 전반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얘기합니다.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되려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해 줄 때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살아오면서 불순종의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불순종의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의 실수와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집을 떠나 방탕했던 탕자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따라서 우리가 혹 잠시 잠깐 불순종의 길을 갔더라도 핑계나 책임 전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그 삶을 시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 정확히 무엇에 실패했는지를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며 불순종할 때 이미 주어진 복까지도 빼앗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긴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그대로는 듣지 않았음을 봅니다. 듣기는 듣되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따름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역시 얼마든지 사울처럼 행동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핑계거리를 찾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듯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이 주어질 때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